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중에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선박이 한 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 선박 51척이 모두 결함이 있다고 판정을 받은 거죠. 북한은 선박만 낡은 게 아니겠죠. 비행기도 낡아서 위험합니다. 중국 정부가 안전 문제로 고려항공 여객기 6대를 자기 나라 영공에서 운항을 못하도록 금지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의 일인데요. 북한 여객기가 워낙 낡아서 운행을 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유럽연합 역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지역의 고려항공 여객기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안전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오래되고 낡은 선박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치품은 계속해서 수입하고 무기 개발은 이어지고 있죠. 올해 북한 당국이 제재에 맞서 정면 돌파전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나네요. 빈 수레가 소리만 요란하다. 여자 가수단 레인보우의 A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제재 압박에 맞서서 백두산 정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죠. 김일성이 일제시기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면서 항일 투쟁을 했던 정신으로 미국에 맞설 것을 독려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최근에 이 백두산 답사 행군길에 주민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백두산 혁명 정적지라는 게 조작이 됐고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일제와 싸운 것도 허구고 또 김정일의 백두산 미령 고향집이라는 것도 허구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백두산 혁명 전적지가 삼지연시에 있잖아요.
네.
요즘 엄청 추울 텐데 기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일기예보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25일에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저녁 기온이 영하 15도였습니다. 좀 따뜻한 편이었고 보니까 추울 때는 그냥 영하 20도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삼지연시 김정일 동상 앞에서 행군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김일성 김정일의 발자취를 따라서 백두산까지 걸어가는 일정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아니, 저는 네. 지금 출퇴근할 때 차에서 네. 내려가지고 건물까지 걸어 들어가는데도 너무 춥거든요.
네네.
와, 근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백두산 답사 행군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말부터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백마 타고 백두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간부들을 중심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백두산 답사를 조직을 하고 있고 또 지방과 청년들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체제 결속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또 1월 초에 그러니까 1월 8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인데 김 위원장 생일을 앞두고 함경북도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군대를 조직을 했고 혹한의 추위 속에서 칼바람을 이겨낸 소위 빨치산 혁명 정신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이 최근에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인데 원순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 생일을 앞두고 1월 1일에 출발을 해서 8일에 돌아오는 청년 답사 행군 또 지난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때 정면 돌파를 강조를 했는데 이 정신을 결의하기 위한 답사 행군이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고 전해왔습니다.
하, 정말 뭐가 이렇게 많나요? 정말 아니 근데 이게 네. 다 진행을 할 것 같지만 네. 이 와중에도 또 빠지는 사람은 빠지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
근데 이번에 좀 분위기가 좀 다른가 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도 이게 백두산 답사가 고생길이라는 건 잘 알 거 아닙니까? 이 추운데.
네?
그래서 참가를 좀 원치는 않지만 일부러 피할 경우에 정치적 시비가 걸릴 수 있어서 어찌됐든 좀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빠지기 힘든 분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 타고 뭐 부인하고도 백두산을 올랐고 모닥불 피우는 것도 연출을 했잖아요. 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 칼바람 뭐 이렇게 강조를 해놨고
네.
노동신문이 지난 17일 사설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 백두산 지구 혁명정적지 답사 과정에 손발이 시리고 기뿌리를 도려내는 듯한 추위도 느껴보면서 투사들의 강인한 심령과 의지를 체득하고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됐으며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네.
심장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한다.
진짜.
그래서 또 행군을 이게 꺼릴까 봐서 그런 주민들을 겨냥한 듯한 표현도 있거든요. 답사와 관련한 문제를 놓고 조건 타발을 하면서 흥정하려는 현상을 철저히 배격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빠지면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면서 어찌됐든 열성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에 네. 듣기만 한데도 저도 왠지 이렇게 덜덜 네. 네,
노동신문 그 신문의 사진도 보니까 막 눈발 이를 학생들이 그냥 깃발 두고 가더라고요.
손도 꽁꽁고 네. 발 동상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답사 비용도 내야 된다고요?
네. 이 함경북도 소식통이 김일성 김정일 청년동맹 함북도 위원회에서 조직한 이 청년 대상 행군대의 경우 답사 비용이 인민폐로 1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0원 내기가 쉽진 않지만 이게 답사를 가야 되고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꼬서라도 내고 있다고 전해왔고
네.
또 이게 이제 인민폐 100원으로 한 열흘 가까운 일정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단위 농장이나 공장 기업소에서 돈과 쌀을 대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개인 답사 비용 외에도 이 청년동맹 한북도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좀 준비하는 게 있는데 이 백두산 전적지 관리서에 충성의 지원 물자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해설 강사나 안내원들이 뭐 점수를 주는가 봅니다. 그래서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선물도 따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들을수록 참 자기 돈을 내고 이 추운 겨울에 백두산을 행근을 해야 하는데
네.
근데 사실 백두산이 이 혁명 전적지라는 게 다 날조된 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북한 당국이 김일성 일가를 우상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좀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 만든 게 이 백두산 혁명 전적지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잊지도 않은 날조한 백두산 정신을 강조를 하면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미용 씨도 이제 북한에서 혁명 역사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배웠죠.
네, 북한에서 이 백두산 어떻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이게 백두산 미령은 저희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이 네. 배웠는데 1930년대 후반기부터 조국을 강복할 때까지 혁명의 사령부가 이 백두산 지구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게 비밀 근거지를 중심으로 된 미령으로 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뭐 혁명의 사령부를 두시고 조국 강복의 역사적 위협을 성취하셨고 또 21세기 선군 태양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태어나시어 어린 시절을 보내신 아주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죠.
네,
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네. 북한 당국에서 백두산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백두산에 미령을 세워서 항일투쟁을 지도를 한 거고
그래서 조국을 해방시켰다.
네. 그리고 여기서 혁명의 대를 이어갈 뭐 광명성이라고 하던데
네네.
김정일이 태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대통운이 열린 영원한 태양의 성지다. 이게 북한 당국의 주장인 거죠.
네, 아주 정확하십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중국이나 일본 또 소련 기록이나 관련자들의 증언 들어보면요. 김일성은 1930년대 말에 백두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일제에 쫓겨가지고 1940년 말부터 뭐 조선이 해방된 1945년까지 소련에 있었던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1940년부터 45년 네, 정도까지.
네. 그리고 30년대 말에 고난의 행군 정신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잖아요. 원감자 먹으면서 일제 토벌 추격 피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백두산에는 언제 넘어갔는지. 그리고 이제 그 기록상으로 보면 1945년 9월에 김일성이 동료들하고 북한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정일은 백두산에 태어난 게 아니죠. 소련에서 태어난 게 맞죠. 왜냐하면 근데, 1941년생이니까.
42년생이죠. 아니 41년생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은 뒤에서 한번 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네. 네. 근데 사실 북한 동포분들은 워낙 이게 세뇌 교육을 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네. 잘 안 믿겨지실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김일성이 백두산에 있었다고 하는 그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까지 행적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워낙 길긴 한데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김일성은 1931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중국 동북 항일 연군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939년에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여기가 이제 배우니까 여기를 완정시키기 위해서 만주 일대의 무장 투쟁 세력을 소탕합니다.
네.
그 무섭다는 간동군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북 항일 연군에 소속돼 있던 중국인하고 조선인들이 대거 소련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김일성도 1940년 말에 소련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1940년부터 1941년 초까지 소련으로 망명을 한 항일 연군들이 오늘날의 이제 우수리스크 근처인데 이게 당시 보로실로프 근처의 남야영 그리고 하바로프스크에서 동북쪽에 70km 가량 가면 아무르 강변에 이제 바츠코에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에 북야영 이렇게 두 곳에 분산 수용됐다고 해요. 근데 김일성은 남야영에 수용이 됐습니다. 남야영은 현재 블라디보스톡하고 그 우수리스크 중간쯤에 있는 오늘날의 그 나주돌로에라는 마을에 있습니다.
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다 있고 뭐 예. 지금 가도 있어요. 흔적이.
그렇죠. 네. 그러면 소련으로 피신을 한 김일성은 45년 해방될 때까지 거기서 뭘 하며 지냈던 건가요?
거기 그냥 야영이 있었는데요. 일단 네?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를 해서 이제 중국 지리에 밝고 또 빨치산 경험이 있는 중국인과 조선인으로 구성된 이 88 국제 여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네.
뭐 정확한 명칭을 이야기를 하면 소련 원동 방명군 제88 독립 보병 여단. 보통 88 국제 여단이라고 하는데
네.
소련군 소속인데 이게 중국의 동북 항일 연군의 편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여단장은 중국 사람 주보중이고 이 사람은 이제 동북 항일 연군에서 김일성의 상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김일성은 이제 88 여단 창설 때 들어가 가지고 소련군 대위 계급을 달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8.15 해방 때까지 소련으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의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88여단 입대할 때 이력서를 썼는데 이 자료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국립사회정치사 문서보관소 제495 문서군 제238 목록에 있습니다.
아, 지금도 네.
여기
보관되어
이제
있군요.
최용건, 김책, 뭐 안길, 서천 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력서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88여단에 참가한 조선인 한 가운데 한 60여 명이 확인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소위 혁명 1세대.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해방 이후에 권력의 주요 요직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다, 예, 기록이 있어요. 네.
자, 그럼 김일성은 1940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소련군의 군관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입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진두지에서 뭔가 조국 해방을 위한 군사활동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소련이 일본과 중립 불가침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소련군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인 전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했다는 게 다른 건 아니고 그 남자 대원들이 만주나 한반도에 들어가서 일본군 상황을 정찰하는 임무가 있었는데 위험하니까 남성 대원들도 1년에 한두 번 정찰 나가는 정도였고 여성 대원들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 거기 백두산에 가서 김정일을 네.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 부대도 그렇고 소위를 한 거예요. 거기서 훈련받고 그냥 쭉 지내다가
네.
1945년 이제 소련이 뭐 미국인이랑 함께 참전을 결정을 하는데 그때도 이 조선인들이 투입을 안 됐어요. 88 여단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해방된 이후 그러니까 1945년 9월 19일에 김일성 그 부대원들은 김일성과 함께 소련 군함 타고 원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온 거죠.
그러면
북한에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김정일이 1942년생이라고 북한에서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백두산에 태어났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로.
당연히 예. 말은 안 되고, 그러니까 김정일의 이제 출생 연도도 아버지 생일에 맞춰서 꺾이는 해에 함께 맞추려고 이제 연도를 좀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일의 경우는 이 러시아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중간쯤에 있는 오늘날의 라주돌로에라는 마을에서 1941년 2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집은 지금 라주돌로에 마을길 88번지 기차역 부근인데 2층 빨간 벽돌집입니다.
네.
지금도 남아있고요. 연해주 관광객들의 관광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김정일의 어릴 때 이름이 유라거든요.
근데 네.
유라를 받은 조산원이 엘랴라는 소련 여성인데 지금은 사망을 했는데요. 이게 미리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네.
1941년 2월 16일 새벽 4km 눈길을 걸어서 아기를 받으러 갔다. 김애순이라는 통신병이 옆에서 거들었고 김일성이 이 조산원 엘랴에게 그러니까 아기 엄마 그러니까 김정숙이 짠 털목도리를 선물로 주었다고 증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엘랴가 나중에 3년 뒤에 이 김정숙 모자를 다시 만났는데 유라를 받을 때 이 엘랴가 조산한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때 세 번째 애를 받았대요.
네.
그래서 탯줄을 길게 잘랐는데 유라 배꼽을 보니까 고추처럼 튀어나와서 김정숙하고 같이 웃었다 이런 일화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 김정일의 그 당시 이름이 유라였군요.
네. 동생은 또 휴라 뭐 이렇게 됐고.
예. 와, 진짜 이게 얼마나 도대체 조작이 된 거죠? 진짜 다 그동안에 배웠던 게 다 거짓말이 네.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백두산 혁명 전적지라는 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김일성의 이론서기였던 황장엽 비서가 증언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어느 날에 빨치산 참가자들을 불러가지고 동료겠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탄생한 백두산 밀영 자리를 찾아내라 이렇게 이제 과업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령이 지시를 하니까 뭐 일단 갔나 봐요 백두산으로. 네. 근데 없는 걸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빨치산 1세대들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냥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야 그러면 내가 직접 찾아보겠다 하고 이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경치 좋은 것을 찾아내서 야 여기가 밀영지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네.
그 뒷산을 정일봉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정일봉.
네, 네. 그러자 이제 중앙당 이 역사연구소에서 정말 큰 화강석 바위를 구해다가 거기에 정일봉 이렇게 크게 글자 새기고 산포구리에 그걸 올려 붙이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밀영 고향집이라는 것을 또 건설해 놓고 이 집에서 김일성과 김정숙이 살면서 사령부를 표시하는 깃발을 띄워놓고 빨치산 투쟁을 지도를 했고 여기서 김정일을 낳았다 이렇게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역사를 날조하고 전 국민을 속인 겁니다.
네.
아, 저희는 그동안 그렇게 거짓말을 그동안 믿고 살았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기자님은 북한 당국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제 뭐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했던 건 맞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풀려서 그것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한 건 좀 날조한 게 좀 많고 이제 이렇게 한 건 김일성과 김정일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자신의 투쟁 경력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선정한 건 혁명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실을 내서 결국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적으로 넘겨주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 것 같고 또 김정일 역시 이제 특별한 업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사를 신비화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뒤를 이은 후계자의 권위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신비화해서 굉장히 우상화 작업을 펼친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날조하고 그리고 오늘날 김정은 역시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혁명가의 성품 중에 겸손과 솔직함을 제일로 꼽잖아요.
네.
자신이 한 일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없던 사실을 잊던 것처럼 날조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 북한 당국은 실체도 없는 백두산 정신을 주민들에게 강요할 게 아니라 거짓말부터 바로잡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다 전 줄만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땅에 남한에 와보니까 그 정치는 썩어 빠진 정치인 걸 배우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올 수 있었으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 빨리 통일돼야 형제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은 다 이미 돌아가셨다니까 형제들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야 제일 간절하지. 하수나 현수가 나는 오늘 이 땅에 와서 너무나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회가 되면 대한민국으로 왔으면 좋겠어.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고 있는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여자 가수단 마마무가 불러요. 너나 해.
추월 만들지 그렇다고 네가 태양은 아니네 너의 멋대로 중심이 돼 제 멋대로 굴면 안 돼 어떻게 한순간에 떨림이 소리 없이 너의 두 눈을 가리네 너의 뜻대로 흘러가네 내게 상처를 주면 안 돼 내 생각 마음 하트 듯이 그래 뭐 그게 참 당연한 듯이 어리석게 너에게만 맞춰왔던 게 날 괴롭히네 마지막까지 부를게 할 말이 없어 go away 설명이 더 필요해 화를 내도 내 맘 아프다니까 넌 멋대로만 해봐라 난 언제나 세워버렸어 차갑게 식은 어리다 너의 태도가 이해 안 돼 이젠 조금씩 지쳐갔네 이젠 너도 내 걸 챙겼지 너 없다고 무너질 내가 아니네 너의 품에서 벗어날래 내 멋대로 살아갈래 내가 멈춰대 매번 답속해 매 이런 식으로 매일 반복돼 나의 호의 애도 너의 권리만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 뭘 그렇게 놀래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82년생 김지영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봤다. 몇 년 전 책으로 처음 출간됐을 당시 인기가 많았던 소설이다. 영화를 관람하면서 펑펑 울기도 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왜 그렇게 울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 왜일까? 영화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시집간 지영이가 막 두돌이 지난 딸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 남들만큼 공부도 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모든 일이 뒷전으로 밀렸다. 그리고 현재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종종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상 증세를 보인다. 결국 육아에 지치고 견디다 병을 만난 것이다. 외할머니로 빙의가 된 지영과 친정엄마가 대화를 나누며 우는 장면에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아마 그 장면에선 많은 사람들이 울었을 것이다. 그만큼 지영의 처지가 안쓰럽고 그 모습이 현재 한국의 젊은 엄마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영화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지영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밥은 밥통이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데 뭐가 힘드냐 라고 했다는 거다. 물론 밥이나 세탁기 외에도 할 일이 많긴 하지만 솔직히 나도 의사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말을 하면 요즘 엄마들한테서 문매를 맞겠지만 사실은 사실인 거다. 아기 기저귀를 매일 손으로 빨래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걱정, 딸 걱정, 이불 걱정을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주위의 젊은 엄마들을 보면 간혹 힘든 육아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가고 심하면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분명 그들이 힘든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왜 요즘 한국의 젊은 엄마들은 특히 더 힘들어할까? 영화에 지영이 세탁한 아기 옷을 차곡차곡 정리해 한아름 앉는 장면이 나온다. 그걸 보면서 아유 옷이 많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순간 했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 환경이 옛날과는 너무 많이 변해 있다. 한국의 부모 세대나 내가 살던 이북에선 옷이 많지 않았다. 거의 단벌 수준으로 생활하니 세탁도 매일 하지도 못했고 그러니 옷맵스를 신경 쓸 일도 없었다. 먹을 것도 배를 골치 않으면 다행이었지. 지금처럼 여러 가지 영양을 신경을 써가며 밥상 차리느라 애쓰지도 않았었다. 지금은 그만큼 챙기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진 거다. 한국도 30년 전까지만 해도 바나나 한 개를 온 식구가 나누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풍족하게 살진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유례 없이 경제가 좋아지면서 한국의 젊은 엄마들에게도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아닐까? 일례로 고향에선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고된 노동으로 잔뼈가 굵어진다. 그에 비해 한국의 젊은 엄마들은 좋은 것만 먹고 입고 고이 자란 편이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삽이나 곡괭이질 같은 험한 일을 해본 적은 없었을 것이다. 육아 때문에 손목이 아픈 엄마들을 보면서 키도 늘씬하고 예쁘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연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건 하나에도 다양한 상표 때문에 고르기 힘든 세상이 됐으니 생각이 많고 챙길 게 많아 정신적으로는 힘들고 체력적으로는 약한 요즘 엄마들이 어쩌면 옛날 부모님 세대나 윗동네 사람들보다 곱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개도 참 살기 좋고 독일의 민헨을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누게 될까요?
오늘은 미국 대학교 안에 실버타운이 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대학교 안에 실버타운이요. 네네. 일단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 동포분들은 실버타운이라는 용어가 낯섰을 텐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영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버라는 건 영어로 물론 은 이런 뜻인데 보통 네. 머리가 하얀,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네. 이제 그걸 본따서 실버 세대 이렇게 아니, 그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노인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실버. 그리고 타운은 물론 마을, 도시 이런 뜻인데 노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실버 타운이라고 요즘 불러요.
네.
근데 미국에는 몇십 년 전부터 이 노인 마을이 대학교 안이나 대학교 근처에 세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제 애리조나 주라고 하는 곳에 주립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 근처에 또 그 대학교 내에 실버 타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라벨라 센터라고 하는 곳이 이 주립대학교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곧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아, 올해요?
예, 그리고 그 대학은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신시티라고 하는 그런 실버타운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 원래도 실버타운이 있었는데 또 하나 또 만들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전에는 이제 대학 근처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학교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실버타운이.
대학이 엄청 큰가 봐요.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이번에 만들어지는 실버타운은 넓게 마을처럼 만든 게 아니고 네. 큰 건물 하나
건물 하나를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노인들의 마을을 대학교 네. 안에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예전에는 실버타운이라고 그래서 노인들만 모아놓고 살게 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나이든 사람들만 지내니까 왠지 모르게 더
우울해지고
더 좀 뭔가 몸도 더 아픈 것 같고 그래요.
없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사는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이제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해서 이제 아기를 많이 낳은 시대가 있었는데 네. 그때 태어난 세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젊은 세대와 그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대학 캠퍼스, 아예 학교 내에 대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어린이들과도 같이 놀고 즐기면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막 그 길을 막 바짝 네, 그 젊은
맞아요.
길을
그래야 건강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배우고 싶어하는 노인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하는
네. 이제 미국에서는 65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매일 만 명씩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매일 만 명씩 늘어나는데
많아지고 있는 거군요. 예,
이렇게 은퇴한 세대의 중요한 욕구 가운데 하나 이게 뭐냐면 더 발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공부하고 더 네. 배우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할 게 가장 좋은 곳이 대학교인 거죠. 그래서 대학교 내에 노인 마을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목적인 거죠.
굉장히 취지가 좋네요.
그러네요.
네. 그럼 대학교 내에 실버타운에 들어간 노인들은 그러면 젊은이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공부도 네. 하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올해
구체적으로?
올해 이제 그 미라벨라라고 해서 새로 이제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곧 입주를 합니다. 근데 62세 노인만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애리조나 주립대에 학생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의 대학강의가 400개가 있는데 네.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강의를 다 예, 강의를 학생들과 똑같이요?
예. 어머. 그리고 학교가 여는 스포츠나 예술 행사에 참여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 수백만 권 마음대로 볼 수가 있어요.
와, 진짜 학생과 똑같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다시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 내에서 생활하는
네네.
사람들은. 그리고 애리조나 주립대 부근에 이미 있는 신시티라고 하는 그 아까 실버타운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집 다섯 채로 시작한 실버타운이에요. 근데 지금은 2만 9천 채, 그러니까 3만 채나 집이 늘어났어요.
그 마을에 그 노인분들이 오셔서 또 집을 짓고, 짓고,
예, 이렇게. 짓고, 짓고 해서 지금은 첫 다섯 채 있던 그 집들이 지금은 3만 채가 되고요. 이 신시티에 모인 은퇴자들은 취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취미 활동의 숫자가 135가지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네. 목공 클럽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스포츠 노래 다 있고요.
네.
또 4인조 락 밴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늘 공연하고
네.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와, 이제 말로만 들어서는 그 실버타운이라기보다 네. 무슨 정말 청년들의 그런 삶의 공간 같은 그런 활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미라벨라 센터는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건물은 도대체 또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까 신시티라고 하는 것은 학교 근처에 네. 진짜 마을처럼 만들어진 실버타운이에요. 그래서 아까 3만 채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집도.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지어지는 미라벨 센터는 아예 학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넓은 부지에 집을 여러 개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높이 짓습니다. 아파트처럼.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20층 정도 되는 건물을 짓는 거고요. 수영장 당연히 있고요.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 센터가 수십 가지가 있고요. 식당도 네 개나 됩니다. 올해 10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네.
근데 이 애리조나 주립대와 은퇴 전문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1억 7천만 달러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300채를 이번에 짓습니다. 예약률 이미 90%가 이미 다 예약이 됐어요. 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네.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돈을 들이면 또 나중에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조건 문제긴
네, 하죠. 실버타운에 네. 지금 90%가 넘게 이제 뭐 예약률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네. 돈을 내고 그럼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입주 비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미라벨라 센터 같은 경우 집 크기에 따라서 보증금이 좀 다릅니다. 30만 달러짜리부터 해서요.
네.
84만 달러짜리까지 있어요.
네.
근데 말이 그렇지 30만 달러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마 물론 뭐 한국에서는 30만 달러 내고 들어갈 사람 아마 찾으면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30만 달러가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많이 꽁전
그죠.
돈을 많이 저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30만 달러가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84만 달러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렇죠.
그건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네.
거고 30만이나 40만, 50만 달러까지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보증금이라는 건 약간 네. 저당 잡히는 금액인 거죠.
그렇죠.
북한 말로 하게 되면
네. 돈을 미리 네. 내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돈은 나중에 내고. 어쨌든 찾을 수도 있는
찾을
돈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좀 목돈을 마련하면 되긴
그렇죠.
하는데
아니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는 또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되니까.
제도도 잘 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네. 미국 같은 데는 달달이 내는 돈들도
그렇죠.
있다고 들었거든요.
월 얼마씩 내느냐?
네.
4천 달러 정도 냅니다.
아...
4천 달러에서 4천 뭐 한 5, 600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 정말 이게
이것이
부담이네요.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부담이네요.
네.
네.
이게 좀 부담인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러나 이걸 내고도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의료 장비를 갖춘 시설이 60여 곳이나 돼요.
아, 이 건물 하나 안에?
네. 그리고 치매 노인을 위한 시설은 또 20곳. 그러니까 한 80여 곳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들이 꽉 차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20층이나 되는 건물에 300채만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했단
전혀
말이에요.
아니죠. 그런 아. 병원과 건강관리 시설들이 같이 80여 네. 개나 들어간다는 거고요. 또 수영장, 레스토랑, 그다음에 목욕탕, 극장 이런 시설들이
극장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우와. 네. 야, 이게 뭐 시설은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잘 갖춰져
그렇죠.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워낙 큰 돈을 내니까. 근데요, 듣다 보니까 사실 대학교 안에 실버타운이 있는 건 취지대로 대학생들과 많이 어울리는 게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게 취지인데
네.
학생들이 노인들과 어울리려고 할까요?
그게 좀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미라벨라 같은 경우는 학생과 교수, 노인이 이렇게 같이 뒤섞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그거 뭐 목적은 좋지만 막상 자율적으로 맡겨두면 그냥 그 수업은 노인들만 듣는 수업. 학생들만 듣는 수업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어떤 것도 강제할
맞아요.
수가 없잖아요.
강제할 수 없으니까.
에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노인들이 대학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또 노는 섬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마련했는데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음악 관련 학과 학생들이 노인분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거나
네.
아니면 식당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면 이 학생들은 무료로 미라벨라에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돈 안 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취미 활동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미라벨라 센터의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저
것이죠.
갑자기 의자에서 이렇게 등이 떼지면서 네. 거길 가야 되나? 아 정말요?
그러니까 네. 학생들에게 너희들 강제로 뭐 봉사 좀 해 이런 게 아니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강요하는 것 그런 건 아니고요.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대학과 노인들의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이 미라벨라의 정신이고요. 그래서 그 미라벨라 말고 이제 기존에 있던 신시티의 자치위원장도 있나 봐요.
네.
그 노인분들
네,
사이에
네,
이제
네.
관리를 하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신시티 평균 나이가 73세다는 거예요.
아, 평균이
평균
73세.
그러니까 꽤 나이가
네.
있죠. 60세부터 들어올 수 있는데 60세는 이제 보통 베이비라고 부른대요.
아기라고?
네.
애기.
아기라고.
아기 이렇게.
60세는 아기가 아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죽음을 준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제2의 삶을 시작하려고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죽으려고 온 게 아니라 제2의 삶을 시작하려고 모였다. 멋진 말이네요.
멋진 말이죠.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에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이 제2의 삶을 위해서 더 멋지고 풍요로운
네.
삶을 위해서 다양한 것을 하게 노력하는 것이죠.
야, 네. 멋지네요, 정말. 아니 근데 노인분들이 뭐 새로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하고
이거 다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건강을 관리를 하게 될까요?
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료 관련 시설만 해도 그 아까 새로 짓는 그 내부 건물에 80여 곳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300채니까 거기 있는 노인분들이 부부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한 500에서 600명 정도가 생활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의료 관련 시설만 80여 곳이에요. 그리고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최첨단 기술도 지금 도입할 것으로 보여요.
네.
이게 뭐냐면 최근에는 얼굴 표정을 컴퓨터가 이렇게 딱 검사를 해요.
네.
그래서 얼굴 표정으로도 혹시 뇌졸중이 있는지 또는 우울증이 있는지 네. 이런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기술이 어머. 최근에 나왔습니다.
컴퓨터가 얼굴 표정을 읽는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것들이 집안 곳곳에 설치가 돼 있어서 늘 건강을 의사처럼
네.
그날그날 체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변기 안에
네.
최근에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변이나 소변을 분석해서 대장암이 혹시 있는지
네.
또는 당뇨가 있는지 이런 것을 진단하는 기술도 변기에 다 설치를 하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네네. 소름 끼쳐요. 아니 과학기술이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을 네. 하는 겁니까 진짜.
네, 그런 식의 네. 최첨단 의료기술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폐쇄회로 TV라고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장착이 집안 곳곳에 돼 있어요. 그래서 네. 혹시 노인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이런 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화면의 내용이 병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바로 관계자가 출동을 해서 병원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출동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장치까지 다 두루두루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오늘 듣다 보니까
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미국에서 이런 시설이 생긴다는 건 또 한국은 또 좋은 거는 빨리 받아들이잖아요.
한국도 지금 이런 실버타운이 사실은 지금 많이 있긴 있어요.
네. 한국도 근데 막 요 정도까지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렇죠. 모르겠으나
대학교 안에 실버타운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도시에 실버타운들이 네. 있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도 네. 제가 알기로 돈만 내면 정말 네. 최첨단의 의료 환경과 생활
그러게요.
환경을 제공받는 걸로 들었거든요.
네네.
결국엔 돈을 열심히 하겠다는.
아마 두 종류로 네. 나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네. 풍요롭고 넉넉하게 사는 그런 실버타운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런 걸 원하는 테니까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도 기본적인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또 그런 뭐랄까요. 검소하면서도 그러나 충분히 인간답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네. 뭐 정말 이렇게 좋은 최첨단 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럼요.
좀 정서적으로 편안할 수 있는
그럼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의 실버타운들이 생기면
그렇죠.
적정한 가격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이 아니어도
네.
아까 얘기했던 깨끗한 집에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네.
동료 친구들 또 젊은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하고
네.
사실 책도 읽고
네.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그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 농부분들 네. 들으시면서 정말 꿈 같은 네. 생활이다. 내 죽기 전에 그런 세상이 올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네,
것
네.
같아요. 와 진짜 이게 뭐 미국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네. 얘기고 북한의 얘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건강하고 배우고 즐기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어르신들의 얘기 미국의 실버타운의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1달러를 들고 떠나 990억짜리 기업소를 일군 신격호 회장 한국의 대기업을 일군 1세대 기업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19일 99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1942년 단돈 83엔, 그러니까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78년 만에 재산 가치 990억 달러, 직원만 18만 명을 거느린 세계적인 기업 롯데를 만들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한국에서 유통과 식품, 관광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킨 기업인으로 평가받는데요. 어떻게 그는 맨손으로 이렇게 큰 기업소를 일궈낼 수 있었을까요? 신격호 회장은 1921년 10월 경상남도 울산에서 5남 5녀 중 마디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울산 농고를 졸업하고 돼지 사육을 했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1년 사촌형이 마련해준 노잣돈 83엔을 들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청년 신격호는 발명가가 되겠다는 꿈으로 와세다 고등공업학교 야간부 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신문과 우유를 배달했고 밤에는 학업에 정진했습니다. 손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의 성실과 특유의 꼼꼼함은 이때부터 빛을 발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유 배달 시간이 정확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난 일본인 사업가 하나미스가 이런 신격호를 높이 평가해 사업자금으로 5만 엔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그것이 사업가 신격호의 시작이었습니다. 신격호는 하나미스가 지원해준 돈으로 1944년 도쿄 인근에 윤활유 공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미군의 폭격을 받아 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불타버리게 되고 5만 엔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일본에 머물던 한국인들은 대거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신격호는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두고 갈 순 없다며 우유 배달을 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해 사업 밑천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경우에도 배달 시간을 어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배달 시간이 정확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신격호 앞으로 우유 배달 주문이 크게 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그는 1946년 도쿄에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라는 공장을 짓고 비누 크림 등을 만들어 팔게 됩니다. 사업이 잘 돼 1년 반 만에 빚도 다 갚게 되죠. 신격호는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하나미스에게 빌린 자금을 모두 돌려주면서 고마움의 표시로 집 한 채까지 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격호 신화의 시작은 바로 풍선껌입니다. 1948년 6월 종업원 10명과 함께 설립한 기업 롯데의 첫 제품은 하필 일본인들이 서구 문물이라며 반감을 보였던 껌이었습니다. 배고픈 시절 밥도 아닌 간식으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을 넘고 롯데 풍선껌은 줄 서서 사는 제품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롯데는 초콜릿과 당과류, 빙과류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식품기업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이 자리를 잡자 신격호는 고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1966년 한일 수교로 투자의 길이 열리자 사업을 한국으로 확장해 1966년 롯데 알미늄과 1967년 롯데 제과를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롯데는 빠르게 성장해 이후 한국 기업 순위 5위의 대기업으로 발전했고 유통, 식품, 호텔, 화학, 금융 등 93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연합기업소로 성장하게 됩니다. 신격호 회장은 한국의 유통업과 관광사업을 개척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특별한 자원을 들이지 않고도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을 뒀다고 합니다. 그는 관광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설립한 게 1989년 서울 잠실에 만든 대형 유희장 롯데 월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30년간 매달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123층짜리 롯데 월드타워를 2017년에 완성했습니다. 이제 롯데 월드타워는 한 해 1억 명이 찾는 서울의 명소가 됐습니다. 특유의 성실함과 꼼꼼함, 약속하면 지키려고 하는 신의의 정신, 또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으로 큰 기업소를 일군 신격호 회장. 그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월도 다 끝나가는데요. 새해 세웠던 계획들 잘 되고 있으신가요? 한번 돌아보고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승훈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
Yeah.